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설 연휴가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134만 명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고향과 해외여행 먼 길 오가시는 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고 잘 일상으로 복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두 번 맞습니다.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해를 해마다 세 번씩 맞습니다. 양력, 음력, 괴력. 괴력으로는 지난 12월 첫째 주가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이었습니다. 해마다 새해를 세 번씩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당신 안에서 새롭게 살라고 기를 세 번씩 주시는구나. 소위 구정 설날이 마지막 세 번째 기회입니다. 설날 할 때 설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설다, 낯설다에서 온 말로 보는 의견이 가장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낯설다라는 것은 새롭다라는 것이고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을 주님 안에서 새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수십 개의 행정명령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기후 협약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석유와 가스 시출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탄소 발생률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민 수용을, 입국을 불허하는 그러한 서류에도 사인을 했습니다. 난민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 결정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입국을 불허했냐면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을 도와서 그 전쟁부터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도와줬던 아프간 사람들 한 1600여 명 이미 입국 수속을 다 마쳤어요. 허가를 해줬고 입국하기로 한 사람들마저도 다 불허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난민들은 미국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또 그런 결정도 했죠.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그리고 그 멕시코의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취임 전에는 또 그러한 말도 했죠. 그린란드를 사버리겠다. 또 캐나다를 향해서는 당신들 그냥 우리나라에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그러한 결정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참 폭력적입니다. 자국 중심주의적인 결정입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공동의 선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또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정들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더 부유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한 윤리적으로는 궁핍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정치인들이 서로 크게 분열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민과 국민들도 아주 크게 갈라져서 갈등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종교 기독교가 나서서 좀 더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또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때 어떤 한 개신교의 지도자는 전면에 나서서 사회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그의 모든 말 속에는 폭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최근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기다려라, 죽지 말아라, 내가 죽을 때를, 자살할 때를 알려주겠다. 그 죽음을 기회를 타서 좋은 죽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살을 조장하는 듯한 그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9년에는 목사이면서 망발을 했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참아 못하겠어요. 그런 망발을 뱉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면직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단을 때로 새롭게 만들기도 하였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폭력성과 배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서울 서부지법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판사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불법으로 난입했던 그러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의 주장을 폭력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그 사람이 구현하고 있는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 의에 차서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또 성전과 율법의 이름으로 또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가족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와 아버지와 또 그 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청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은 자기의 몫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금방 탕진하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이 작은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실패를 해봐야, 참 낮아져봐야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이 작은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난 여기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구나. 안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아버지께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기의 권리와 자유와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보통 아버지들 같았으면 아들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야단을 쳤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아서 그 아들의 방황을 허용하셨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자유로운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작은 아들이 깨닫게 된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작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작은 존재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과 더불어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큰 품이었던가. 그리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잊은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달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며 사셨던 것이죠. 그 아들이 사라져갔던 그 길 끝을 매일 바라보며 사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 아들을 덥석 안아주셨죠.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종을 불러서 얘기하세요. 종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라. 이 아들에게 반지를 껴주어라. 그리고 이 헐벗은 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아들의 모든 것을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격이 없어요. 아들 자격이 없지만 아들로 다시 다 받아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얘기하죠. 야,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떠났던 것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떠났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자격이 없는 작은 아들을 아들로 다시 맞아주신 것은 그냥 그의 몸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아들됨의 마음을 아들됨의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말로 반성하고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은총처럼 은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첫 번째, 두 번째 대목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탕자 이야기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탕자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큰아들 이야기예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집에서 오 소리가 들려요. 막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춤추면서 흥겨하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해서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소를 잡아 잔치를 여셨어요. 그러자 이 형이, 동생이 돌아왔어? 아이고 이 녀석! 집에 들어가서 동생을 덥석 안아주었을까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화를 냈습니다. 뭐야? 그리고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해졌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달래는 아버지의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수행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놈!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창녀와 함께 다 삼켜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으셨습니다. 뭐 분노가 어마어마하죠. 이 장면에서 우린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가인과 아벨. 꼭 가인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실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 큰아들이 있는 위치예요. 큰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 바깥에 있어요. 집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큰아들은 사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했을 지언정 그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밖에 있었던 거예요. 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이 큰아들은.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 작은 아들이 그 몸도 그 마음도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이 큰아들은 그 몸도 마음도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마음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 당자의 비유 속에서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은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큰 아들이에요. 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살았던 것은 큰 아들인 것입니다. 큰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 얼핏 보면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성실하게 살았죠. 게다가 경건했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마음 바깥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스스로 제한시켰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를 나눴습니다.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놓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로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정해놓았던 병자들,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의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과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십계명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보면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10계명 중에 1계명을 참 잘 지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계명은 몰라도 그 1계명은 정말 참 잘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도 내 빛이야. 하나님의 뜻보단 내 뜻이 늘 먼저. 하나님의 결정보단 내 결정이 먼저. 하나님 생각보단 내 생각이 늘 앞서는 것이지요. 항상 위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게 자기 중심주의고 그게 자기를 절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자주 범하는 잘못이라 일상화돼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깨는 겁니다. 자기 우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언제나 딱 한 가지입니다. 폭력. 자기 우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떤 신적 존재로 하나님같이 뛰어난 존재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우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폭력 한 가지 뿐입니다. 지난 화요일인 1월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 예배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고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미국 성공회의 주교인 마리안 에드가 버드라고 하는 주교가 트럼프가 앉아있는 그 회중석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향한다라는 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멸의 문화를 넘어서야 됩니다. 경멸의 문화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됨의 기초는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존중. 모든 인간 존재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둘째, 정직. 정직이 없다면 일치는 깨어집니다. 정직이 없다면 그 일치, 하나됨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 겸손. 자기만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만큼 다른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이후에 말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부탁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부모가 추방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체가 그들에게 자비와 환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한 폭력적이기도 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버디 주교의 설교는 예언자의 외침처럼 강렬한 인상으로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중에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은 나그네됨에 대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버드 주교는 그 미국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 땅의 본토백이들이 아니라 다 이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나그네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저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래 살아야 저희는 백년입니다. 내 재산, 내 집, 내 땅, 내 직업, 내 업적, 내 힘, 내 몸. 이 모든 게 정말 우리 겁니까? 이게 우리 거라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야죠. 아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받아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써야 합니다. 자기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넘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사는 것은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 그건 어떤 것입니까? 그건 역설적이게도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자비와 환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나그네들에게 그런 환대와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서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들 사이의 폭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너와 나 사이엔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청파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절대화하고 동생과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던 큰아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다 돌아보니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십시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